임마뉴엘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그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잠시 서울에만 머물렀지 이번처럼 여러 곳을 여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변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전혀 생소한 곳을 여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은 언제 그렇게 넓어졌는지 예전에는 지하철 2호선만 타면은 서울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변에 많은 신도시가 생겨서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다니겠습니다.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부평, 계양 등 서울 서쪽 지역이죠. 며칠을 지내면서 인천 공항열차를 타고 오다가 지옥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을 갈아타고 시내로 들어오는데도 그리고 또 남쪽 지역을 방문하려고 신분당선을 타고 아주 멀리 간 듯해도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학장시설을 거닐던 연세대학교 100여 밑으로 무려 3만 8천 평의 지하도시가 묻혀있고 또 잠실에서 바라보는 롯데타운은 마치 바벨탑처럼 만든 사람의 위용을 자랑하지만은 서울 공항의 활지로 각도까지 바꾸면서 왜 그곳에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은 이유를 전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지만은 한국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됐는데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고속도로가 열려있고 한국에서 벽촌이라는 경상북도 봉화 마을에 있는 시골 과산에 가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넓고 살기 안락한 곳들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가 잘 온 곳과는 너무도 다른 곳이 되었다는 분명한 사실로 다가오는데 OECD 국가 명단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들의 경제적 차이는 아주 심각하고 빈부 차이가 아주 심각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로 전전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훌쩍 넘겼던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더욱이 아이를 낳아 길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결혼을 못한다는 설명에 제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 이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황은 어땠을까요? 40여 년 전 제가 고국을 떠날 때만 해도 우리에게는 롤 모델이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과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시대로 변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 마치 이제 한국은 젊은 사람들에게 과연 얼마나 기회가 있는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많은 곳을 다니면서 예상외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잘 나가고 있지? 아니, 요즘 쉬고 있다. 아니, 왜? 꼴 보기 싫어서. 라는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잘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낙심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에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근심거리가 되기 때문일까요? 왜 교회는 이렇게 급속하게 세속화될까요? 네, 저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가 누구라는 베드로의 정확한 대답으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런 고백 위에 세운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제가 발견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의 대답에 변질이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누군지 이 대답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보는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에 깊이 간섭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으로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고 믿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사람과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같은 세 분, 세 분 같은 한 분. 이런 하나님에게 있는 특성은 우리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지만은, 또 이런 하나님에게 있는 양면성은 연약한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사람이 만나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제1격 하나님도 있지만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돌보시기로 원하시는 제2격 하나님이 바로 예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으로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고, 성육신 하기 전에도 사람으로 자주 나타나시다가 2000년 전에 정말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 바로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 우리 잘 알려진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 신약성경의 저자 마태는 인용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네, 그 단어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with us의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임마누엘로 표시하는데, 임마누엘은 이름이기보다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제2격 하나님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예수라는 설교 제목은 바꾸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라는 뜻인데, 선지자 이사야는 이 아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의 정확한 표현처럼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라는 예수님은 기묘자이며 모세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기묘자, 미스테리어스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원어와 제일 가깝게 번역하였다는 NRSV 버전. He is named Wonderful Counselor로 번역을 합니다. Wonderful Counselor. 우리 제1격 하나님 예수님께는 많은 특성이 있지만은, 많은 별명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Wonderful Counselor라는 게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저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성탄절이 되면은 똑같은 질문이 떠오르는데, Who is Jesus? 네, 제가 매번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은, Who is Jesus?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Who is Jesus to you?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도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 참 창피한 일들이 설마 그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쳐다보고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는가. 우리 교회라는 사람이 예수가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냥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높은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그친다면은 어느 세상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살피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무슨 방법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사이며 기묘자. 네, 모사는 원어로 야스. 그 뜻은 카운슬러. 그래서 이 다른 번역에는 경륜자, 스승, 조언자, 상담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묘자는 히브리 원어로 펠레, 원더하는 그 놀람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기묘자이며 모사는 두 개의 명성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번역이 기묘자의 모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기묘자를 형사형으로 바꾸어서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번역이 아주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번역이 기묘자이며 모사, 또 새번역 번역은 놀라운 조언자, 현대인의 번역은 위대한 스승, 또 공동 번역은 경륜자. 자, 번역이 아주 다양합니다. 번역이 다양하다는 뜻은 번역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묘자 모사를 우리 히브리 원어의 뜻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모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우리 삶의 조언자이시며 상담자이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우리 예수께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수단 방법인 돈과 권력의 삶을 의지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전부 다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 인생의 위기에서 그 절망의 순간마다 그 어둠의 순간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내 삶의 빛이 되시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쉽게 편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이 서울은 제가 그 전부터 알던 그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서울의 63빌딩이 제일 높았죠. 그렇지만은 그 주위에 있는 빌딩들과 아주 잘 조화된 빌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빌딩입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이번에 롯데월드타워를 처음 보는 순간 아 웬일입니까? 낮아봤습니다. 마치 바벨탑 같다는 섬뜩한 그 느낌을 받았는데 밤에 와도 밤에 보니까 더해요. 섬뜩합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주변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혼자만 있는 높은 건물입니다. 왜 이런 걸 지었을까요? 하는 생각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군사공항이고 그 중요한 공항이라는 서울공항의 활주로의 각도까지 바꾸면서 억지로 건설한 괴물로밖에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벨탑. 바벨 뜻은 신의 문, Gate of God. 신을 만나는 곳, 이런 뜻일까요? 사람들은 신을 만나려고, 아니죠. 아니면 자기가 신처럼 되려고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닐까요? 동양에서 제일 높은 빌딩, 아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사람들은 자꾸 높은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이 범죄한 인류에게는 자신의 힘을, 자신의 권력을 남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생겼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가진 그 일그러진 세상 가치관. 아담이 이후에 범죄한 그 인류에게는 또 다른 사람보다 나는 꼭 더 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을 느끼고 못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못 사는 나라에서 행복도가 훨씬 높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자꾸 나를 잘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괴감이라는가요? 이게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욕망이 잘못됐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돈, 권력, 힘. 또 이제는 완전히 사회가 어떤 계급사회가 되어버려서 이런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사회적인 구조라고 할까요? 계급사회라고 할까요? 갑과 을.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 조국에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이번에 절실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교회가 이런 세상을 갖고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어도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나의 힘을 남에게 보이고 싶은 것. 이 바벨탑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고 높이 쌓은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 내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네,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괴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높습니다. 혼자 잘났습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건물들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처럼 섬뜩한 느낌을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제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불나기 전에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높은 건물 뒤 그 뒷골목에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이 좁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소방차를 기다리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게? 우리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에 지옥불이 이미 붙어 있는데 이 불을 끌 수 있는 오직 예수라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 영원한 지옥불에서 타 죽어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높은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좁은 골목들을 정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네, 골목길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높은 건물은 잘 보이니까. 저 건물 누가 지었니? 네, 어느 기업에서 지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죠. 네, 아담 이후에 범죄한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은 왜 높은 곳에 자꾸 올라와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다 이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먹고 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밖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무리한 일정 때문에 몸도 많이 지쳤지만은 한편 이 참담한 현실에 제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지친 마음과 몸으로 한국을 떠나기 며칠 전입니다. 우리 부부의 마음을 활짝 말려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 우선 부평에 살고 있는 우리 세상교회 다니던 부부를 소개합니다. 세상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분들이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미국 FIT 대학교 유학생 부부로 와서 3년 동안 세상교회에서 인연을 맺은 부부입니다. 우리 세상교회 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부의 만리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잠시 다니러 갔다가 비자 관계로 못 들어오고 그곳에서 6년 동안 아동복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신혼부부가 10년이 지났으면 더 이상 신혼부부를 할 수 없죠. 여러 날을 같이 그 집에서 같이 지냈는데 참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부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그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저희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상당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사는 경제적인 형편이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어려운 경제적인 그 환경이 오히려 그들을 신앙적으로 강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듭니다. 이 남자가 공항에서 저희 부부를 픽업하러 나와서 이제 이들을 따라 그 부평에다 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집의 두 남자아이의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며칠 밤을 자고 돌아오면은 아이들이 우리를 많이 기다렸다고 하는데 엄마가 왜 이렇게 목사님들 기다리니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 미국에서 나한테 유아세례를 주신 목사님들이잖아 라는 큰아이의 대답입니다. 아, 저는 감격했습니다. 사실 아, 여기 한국에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손자들이 우리 부부를 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저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 적지 않은 세상교회 식구들, 여러분의 2기생, 3기생, 4기생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저희들을 열심히 가지고 먼 데서 찾아오고 환영해 주셔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만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들을 만나는 걸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스케줄은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무리가 되어도 몸이 좀 아파도 이분들과의 만남은 참 영적으로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아, 이 세상교회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 살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한다는 참 너무도 놀랍고 이 고마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혼탁한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 세상교회 식구들은 어디 가도 참 신앙을 지키면서 살고 있구나. 네,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고 놀라운 감격이었습니다. 자, 이 두 남자아이 이름은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성이 오신데 아버지가 오션 OL 저는 만 8살, 엘은 4살입니다. 그리고 션은 이곳에서 태어나 저희 부부가 세례를 준 아이입니다. 바로 그 아이입니다. 이 션은 지금 사도신경을 영어로 외우고 있습니다. 자, 이 둘째 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둘째 아이,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 둘째 아이입니다. 신비스럽게까지 하는 둘째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애, 우리가 날 밤만 자고 들어올게. 그러면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3일 밤 저희하고 내거를 하려고 합니다. 4살짜리가. 자, 이 OL이라는 이름을 번역하세요. 여러분, L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 그러면 OL은 뭡니까? 오 하나님. 네,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라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들과 같이 저녁을 여러 번 먹으러 나갔는데 어느 날 이 애리 장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음식점에서 물을 막 일부러 엎질르고 그냥 장난이 너무 심해지니까 애리 엄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라, 너 나하고 상담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밖으로 데려 나갔는데 이 느닷없이 애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저를 너무나 놀라게 했습니다. 저보다 더 놀란 사람은 우리 백목사입니다. 뭐라 그랬죠? 예수는 나의 구원자. 이게 웃으면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웃으면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농담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담대하게 내뱉는 신앙 고백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했지만 이것이 과연 이것이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잊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4살짜리 입에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 여러분, 엘에게는 분명히 예수는 구원자예요. 이 당나는 엄마의 핏바로부터, 혹시 좀 아실지도 모릅니다. 그 핏바로부터 해방시킬 구원자.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엄마 나 데리고 가지. 예수님 나의 구원자야. 어떡하. 엄마가 혼낼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어른에게도 좀처럼 볼 수 없는 이 담대한 믿음. 이거 어디서 유래할까요? 여러분, 어디서 유래할 것 같아요? 이 장난이 심한 애리 그동안 엄마한테 끌려나간 것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끌려나갈 때마다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그 엄마의 핏바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간증 아닐까요? 전 그런 생각부터 해봤습니다. 어째 그 시간에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런 고백, 이런 토탈 페이스는 예수님과 평생을 믿고 동행을 만들어질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한 토탈 트러스트. 이걸 단순히 부모의 신앙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그렇게 설명했으면 그건 무엇을 느끼면서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아, 하나님은 역시 남은 자들을 한국 곳곳에 두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리고 세상교회 1기, 2기, 3기생들이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이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이 목회와 하나님한테 감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에 항상 부딪히죠. 우리에게는 이 당연한 문제를 응원하고 주원을 구한 인생의 멘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나의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쉽게 한번 꼽아보십시오. 목사님, 선생님, 가까운 친구, 형제, 선배일 수도 있겠지만 목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역시 사람인데. 네,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 사람이 처한 상황을 100% 온전히 이해할 할 수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삶 속에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온전한 카운슬러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네, 역시 OL의 답이 정답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원더풀 카운슬러, 나의 구원자라고 이사야는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떤 어려운 시간도 흘러갑니다. 근심하면 자기 몸만 충격합니다. 두려워하면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기억하기 바라는 것은 예수의 또 다른 별명은 평강의 왕. 그래서 예수가 주는 평안은 천국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살 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마음은 고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평강의 왕 예수를 우리 인생의 멘토로, 원더풀 카운슬러로 모시고 살 때 이 천국의 풍요함을 이미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삶은 예수께 온전히 맡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성탄주일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